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담화를 내고 폼페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캐캐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조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한다면서 폼페오는 갈 데 올 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폼페오 장관의 대북 제재 언급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힌 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가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또한 오늘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실망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한국의 이해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따라서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거부한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입장 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같은 날 두 차례나 그것도 수위를 높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의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제대로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을 우선 지켜줬으면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평가했습니다.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전화회견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중대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대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500km 이상 지점의 목표물을 적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사거리 500km에서 5000km까지 공격용 지상발사 미사일을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지난 2일 공식 파기한 지 2주일여 만이었습니다. 홍콩의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다음 달 동맹 휴업에 들어갑니다. 홍콩 시내 8개 공립대학과 2개 사립대학 대표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달 2일에 맞춰 수업 거부를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의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experienced it for my time here as a Secretary of State. It's absolutely valuable not only to the work you mentioned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But important the work we do.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일본과 한국의 양자 그리고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한일 삼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Most unfortunate because th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는 동북아 영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probably very appealing to China and to Russia who would like to see that alliance architecture dismantled.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공유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삼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영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끄는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out those bases in Japan, it's very difficult.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 triumph of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의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게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협정이란 걸 언급했습니다. 진보 또는 좌파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6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선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 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놓고 한국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경제 경쟁 국면에서 협정 종료는 합리적인 결정이란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한일 관계, 특히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에 근거해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 정권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한일 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 장치라며 협정 종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금이간 미한 관계로 미북 대화와 경제 한일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도 확연히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규탄 시민행동 측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협정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게 다행스럽다며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협정을 폐기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역사와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며 이 같은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미한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와 작전, 훈련 등을 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자체가 일종의 서로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지소미아라는 걸 바닥에 깔고 있어야만 심각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급 비밀을 주는데 저쪽에서도 2급으로 취급해달라. 저쪽에도 2급을 나한테 주면 나도 그걸 2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소위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작성장에 협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소미아 간데 있으면 저쪽에서 그 보장을 안 해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협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전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미국과 일본 등 동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이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30여 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체결 2년 9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미한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강조하면서 협정의 유지를 한국에 촉구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소미아의 체결에서 종료까지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파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2016년 11월 한국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 잠수함 기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분석 결과를 한국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적극 지지했죠?
그렇습니다.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서 맺어진 협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한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때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일 간 안보 공조가 왜 중요한가요?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Bu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each country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 간 직접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중국도 견제하면 결국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입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하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이를 말리는 모양새였죠.
그렇습니다. 7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7월 23일에서 24일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8월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8월 22일 방한한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지소미아가 미한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순방 당시 한 말을 들어보시죠.
I would obviously encourage that type of intel sharing to continue.
에스퍼 장관은 그런 유형의 정보 공유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고 싶다며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공동 방어에서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소미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국 측도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이 협정의 효용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최근 고조되는 한일 갈등 때문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무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를 제의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음에도 돌파구가 열리지 않자 한국은 22일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서 종료까지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에도 미북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다음 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와 회동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북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발언과 맞물려 비건 대표의 출국이 미뤄지면서 판문점에서 미북 간 접촉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출국 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과 관련된 거듭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미국은 북한에 연락만 오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표면상 보여진 북한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미북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선 미북 대화가 양측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며 현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드러났던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밑 접촉에서. 즉 다시 말해서 영변만 내놓겠다는 북한, 그다음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 미국의 상황조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은 북한과 내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쯤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이 실무협상과 연계하며 비난해온 미한훈련이 모두 끝난 시점에 비건 대표의 방한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교착 상태를 풀어내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북 대화 재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혀지지 않는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본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차만 좁혀지면 대화는 바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측이 합의안에만 도출한다면 뭐 당장 다음 주라도 실무협상, 4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귀국길에 오르는 당일 아침 북한이 발표한 담화는 당분간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며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요구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했다는 인식하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핵 보유를 고착화하는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담화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나 대변인 명의 등이 아닌 외무상 명의 형식으로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첫 리 외무상의 담화로 이는 북한의 현재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 적어도 9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했던 미국 실무진 간 만남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3일 리용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폼페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또다시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그를 미북 협상 앞길의 회방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 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에 미북 대화재개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그 자리에서 미북 대화 책임자급의 인사 개편과 일정 부분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실무 협상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그 협상 진영들이 다시 좀 편성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뒤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실무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1차 대의원 회의 때도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보통 대의원 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또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실무협상 재개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미북 모두 여전히 대화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9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서 제한적인 무력 시위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대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김 교수는 이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리용호 외무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 고위급 회담이 실무 협상에 앞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라 미국 관계자들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 형식이나 형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고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실패로 묘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비핵화가 옳은 일임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최근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우리가 해오던 것의 연장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 규제 완화는 물론 북한의 경제적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화할 만큼의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중앙정보국장 시절 자신이 미 고위 관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밝힌 견해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전진과 후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비핵화를 원한다며 우리가 가서 김 위원장에게 그가 안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나라가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북한 측과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관한 비판적 견해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워싱턴 주야에서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비난이 따를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는 그가 핵 문제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맺은 합의 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일부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접근법은 미국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방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으며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연례 2019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새 핵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추가 핵실험과 더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인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 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 활동을 계속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북한 정권의 외교적 고립, 전 세계 확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 등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들,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난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5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기,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다자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해 사용할 의도로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전념해서 이를 개발하고 생산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 무기 협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 계획에서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 감시 활동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이후 캐나다 해군의 오타와 함이 북한 선박의 환적 등 해상 위법 활동에 대해 동중국 해를 포함한 일본 인근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는 캐나다 해군 함정으로서는 지난해 이후 세 번째 감시 활동이라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또 호주는 9월 초순 이후 주일 미군 가네다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의 군사지휘협정에 기반한 활동으로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라고 방위성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외교 공관 불법 임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각국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많은 사업체가 북한 외교 부지 임대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업체들의 북한 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 호스텔 분쟁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이 시행되는 것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같은 날 서면을 통해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시설 사용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공간 임대사업에 대한 금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첫 번째 국제 종교 폭력 희생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폭력을 당하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북한은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200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북한에서 종교 박해로 인해 120명의 사망자와 90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horrible. On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7월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mally demands that its officials act to, in their words, wipe out.
북한 정권이 관리들에게 반동적인 기독교 신자들을 전부 제거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초청됐던 탈북민 주일용 씨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내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당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사촌의 가족이 성경의 복음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주 씨는 또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고모와 고모의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수령에 대한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도록 배웠고 이제는 김정은까지 숭배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런 공식 이념과 체제의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한 탈북민은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김일성의 사상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북한 법에 따르면 북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법이 있어요.
유엔인권 서울사무소는 22일 유엔이 정한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을 맞아 아직도 개인의 종교나 믿음을 이유로 한 비관용이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종교나 신앙을 기반으로 한 폭력 행위들은 대량 학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탄압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 영국 지부는 유엔이 정한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노동 교화소에 3년 동안 갇혔던 여성 기독교 신자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교화소 내 위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전도할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이어 비밀 지하교회를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이들 5명은 간수들을 피해 지독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에 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여성은 동료들에게 성경 구절을 가르쳤고 모두 함께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5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매년 8월 22일을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들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폴란드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종교와 믿음을 근거로 저행되는 폭력과 무관용 행위가 계속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운동가들이 미주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숨진 탈북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해외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미주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으로 돌아간 박 대표의 미국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 정권의 활동을 비판하고 대북 전단에 넣어보낼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8일 미동부 메릴랜드주 버튼스빌의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에서 연설한 박상학 대표는 미주 한인들에게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북한 정권이 주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적가통이라고 해서 급증해서 대한민국을 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필요한 겁니다. 보통 4, 500km는 대한민국을 다 이제 그 거리거든요. 일본도 아니고. 그걸 몇 차례 쐈습니까? 한 달 사이에. 16발 쐈습니다. 최소한 그 미사일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주 싼 거래요. 단거리 미사일은 1천만 불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20억 하죠.
그러면 연료에서 빠져서 1800억을 날려가는 이민을 굶주리는데 그 돈이면 이민들에게 북한 이민에게 싸도 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에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흔드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많은 한국민들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위인? 위인 맞이한다고? 김정은이 위인인가? 안 맞지. 3만 번 이상 되는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지금 악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활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끊긴 지 오래고 한국 국민들도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의 폭정에 희생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무야 진실이 그러니까 이선에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탈북자들은 싸울 겁니다. 왜? 우리 목숨 걸고 온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기에 그래도 2천만 수용의 폭정에서 지금도 이 시각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정치권 수행소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2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조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올해로 두 번째 미국을 찾은 박 대표는 미국 남부 테네시주, 동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과 워싱턴 DC를 돌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탈북민 한성옥 씨 모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다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왔다. 이건 두 번째고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이 대한민국 오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3만 불, 지하에는 3만 불씩 되는 이 부유한 나라에서 굶어 죽다니 참 이게 너무 우리 탈북자로서 이제 격분하는 일이고요.
박 대표는 한 씨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한국 내 탈북민들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이요. 우리 20년 전만 된 탈북자들 하면 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엄청 도와주고 사회에서 그래도 야 힘든 곳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민족인데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탈북자 아니라면요. 이렇게 봅니다. 쏴보고. 그렇게 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성옥 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 씨 모자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탈북민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대물림된다며 자녀들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못하며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수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3주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언 집회를 마련한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는 큰 샘에서 온 5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코너스톤 커뮤니티 윤영주 목사는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나 우리 그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한국 정부에서 과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서포트하는 서포트 라인이 끊어져서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좀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또.
이에 앞서 버지니아에 위치한 베델 침례교회 조상배 목사도 박상학 씨 형제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열었는데요. 이날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조 목사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고 이들의 생각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그린랜드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8월 23일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롭과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각각 히틀러와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에 서명합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은 서문에서 독일 제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양국 간의 평화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라고 선언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조약 체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의 한쪽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공격한 제3국을 일절 원조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을 적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 사이에 생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였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또 폴란드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양국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련과 밀약을 맺은 독일은 안심하고 폴란드를 침공, 제2차 세계대전의 문을 엽니다. 독소조약이 서명된 지 단 7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조약은 1941년 6월 독일군의 소련 침공으로 무효화됩니다. 1997년 8월 23일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8월 23일을 세계 노예 무역 철폐 기억의 날로 선언합니다.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으로 1994년 시작된 유네스코 노예의 길 사업에 보여준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국제 기념일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 노예 무역과 노예제라는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아울러 노예 무역이 야기한 민족, 문명, 문화 간 상호작용과 그 영향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습니다. 8월 23일은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된 1791년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인 당시 산토 도밍고에서 노예 봉기가 일어난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